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신자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교통이 있는 그런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든 세상이든 동일한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뭐 뻔한 질문 같지만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듣기 싫고 또 인정하기 싫은 그런 말이 죄인이라는 그런 말일 수 있겠지만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뭐 할 수 없이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결코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못 되죠. 그래서 교회든 세상이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건 교회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그렇게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은 교회라고 해서 죄와 무관하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범죄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신자가 모이는 그런 교회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고 나을 것이다. 싸움도 안 하고 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순진한 생각입니다. 순진한 것이고 큰 착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교회가 뭐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은 정말 뭐 좋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오해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죠. 어떨 때는요 이 신자가 세상 사람보다 더 치사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 하나를 내도 세상 사람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고 말이죠. 험담하고 욕하는 그런 것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우린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정도로 제자들도 서로를 경계를 하고 또 경쟁을 했던 그런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인데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서 보이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좀 나은 사람들이 모인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좀 내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항상 그런 생각이 살아있고요. 나보다 뭔가 좀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은 뭔가 모를 무시하는 것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살아있고 말이죠. 그런 우리가 모이면 또 무의식 중에 뭔가 차별하는 그런 언행과 그런 행동이 또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인데 왜 그런 죄의 모습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 20절까지 보면은요, 뭔가 딱딱 끊기는 것 같아요. 뭔가 20절까지 내용이 서로 좀 안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오죠. 죄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런 얘기하고, 또 다음에는 이제 뭐 두 사람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좀 딱딱 끊어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고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오늘 얘기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시죠. 세상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는 걸 목격을 하면은 일단 경찰서에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해서 죄를 처리하면 깨끗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죄는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또 이제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경찰에 고발을 해서 어떤 사법적인 그런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차원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목사가 뭐 교회 돈 횡령해가지고 고발당한 것도 있고, 어떤 뭐 성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고발당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많은 이제 그러니까 있지만, 그런 것은 희박한 얘기죠. 간혹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요즘 많다는데, 어쨌든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이제 누구에겐 동일한 그런 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는 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죄를 취급하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령 그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를 업신여긴다, 이건 그 세상에서는 죄로 취급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그러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그것까지도 교회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고, 또 그 성경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죄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도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인간은 죄인으로 항상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죄를 범하지 않다가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인간에게 항상 튀어나오는 그런 죄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또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걸 내가 목격을 한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죠. 공동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니면은 제3자에게 죄를 범한 걸 목격했을 때인지, 이건 사실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나에게 죄를 범한 그런 형제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평소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없다면은 예수님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관계, 즉 교회를 지금 일컬어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죄를 범했다 이 얘기는 곧 교회에 죄가 있다 아니냐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범했냐 안 했냐 그런 차원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죄를 처리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하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난하는 것이죠.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라는 단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이게 1단계입니다. 1대1로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 권고하고 충고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 들으면은 그건 형제를 얻은 것이니까 좋은 일인데 만약 듣지 않으면은 제2단계로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 입으로 말마다 확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건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 말고 두세 증인을 내세워서 그 사건을 확정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1대1로 만나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방법 가지고 안 되면은 구약의 율법대로 두세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죄가 분명하다는 걸 드러내서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도 버릇기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엔 3단계 어떻게 하랍니까? 교회에 말을 해라. 그게 3단계입니다. 아예 교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드러내서 알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로부터 죄에 대해서 고민을 받도록 해라. 그런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서 죄를 처리하는 범죄한 자를 처리하는 그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방식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져요. 누군가가 범죄한 걸 봤다? 그럼 일단은 1대1로 만나가지고 권고를 해보고 안 들으면 이제 두세 사람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아가지고 처리를 하라는 것이죠. 교회에 말하는 흔히 이제 당회에서 말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죄를 범한 사람을 불러다가 고민을 했는데 당회 말도 안 들으면은 7이라고 출교해버려라. 그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라 그 말이죠. 쫓아내버리는 것.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그런 의도로 일을 하지만 좀 저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이 과연 쫓아내라는 의미냐 그 말이에요. 쫓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오면 쫓아냈습니까? 아니죠.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에 7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유익과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출교라는 걸 행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식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봤습니다. 뭐 여러분께 죄를 범한 것이든 제3자에게 죄를 범한 것이든 죄를 범한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상되는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상되는 반응. 목사가 찾아가 얘기하면은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니까 듣는 척은 할 겁니다. 반발은 못하고. 근데 목사가 얘기해도 그 권면 듣고 돌이켜 회개한다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가 아니고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이 좀 나이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 죄를 얘기하면서 충고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건방지다 하겠죠. 이 나이도 어린 놈이 어른한테 감히 그런 얘기 충고를 하는가. 건방지다. 예의가 없다.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돌이켜 회개한다? 아, 그런 인간은 어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충고합니다. 그 말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겠습니까? 돌 안 들으면 다행이죠. 그게 우리의 그 인간성이란 말이죠. 충고를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해질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지면서 회개는 그냥 반감만 일어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항상 나만 세우고자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는 약점 아닙니까? 그 약점을 훑고 끄집어내면서 그걸 충고한다면 반발, 튕겨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간임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왜냐, 우리 모습이니까. 자, 그런데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죄를 말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죄를 본 사람들이 너 죄 지었잖아. 그렇게 확증을 해버린다면은 이제 사람 수가 많으니까 무시를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오히려 딴 사람한테 말했다고. 더 반발하고 더 성질 내겠죠. 역시 두세 사람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 말을 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는 교회 모든 사람 다 내 죄를 알았다. 이것 때문에 성질 폭발해 뚜껑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너희는 죄 안 지었단 말이죠.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나가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반응 예상이 안 됩니까? 저는 충분히 예상이 돼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충고를 한다면은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못 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마음이 찔린다 뭐 그런 말들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목사 설교가 불특정 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편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여러분 걔를 지목을 합니다. 아, 집사님 지목을 해가지고 그 이런 죄 지었잖아요. 그럼 노골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죄 설교를 해버린다고 했을 때에 그래도 마음이 찔리는 반응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말이 설교한 나를 지목을 했다고 하면서 이 속에 뭐 다 가시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누구를 지목을 못해요. 그게 사람의 반응, 그런 반응으로 얼마든지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자존심 상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처리한다면요, 결국 반발만 키워집니다. 그렇게 온다면은 예수님 말씀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에 그 죄 처리 방법, 그 방식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요, 인간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죄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해봐라 그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 충고하고 율법대로 증인 내세우고 교회를 내세우고 다 그렇게 동원해서 말을 해도 절대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죄와 상관이 없이 깨끗한 척 살아가는 행사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난 아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용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우리는 영의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야 그 말입니다. 내 앞에 죄에 대한 증거를 들이대도 끝까지 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으로는 누구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방인처럼 용서하심 세리처럼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바로 죄를 범하고 살아간 우리들이란 우리가 바로 서로를 그렇게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죄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볼 때에 그 죄를 보면서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교회 됨이란 얘기죠. 그건 얘기하지만 교회에 죄가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죄는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있는 그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인의 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습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구나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충고하고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발할 거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반발할 때에 넌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 반발을 통해서 바로 나의 모습을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 앞에 서는 신자예요.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줄 때에 나도 저 사람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밖에 아닌다.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또한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요. 뭐 수박 거닥기식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훨씬 뿌리 깊은 세력으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 죄는 어떤 방법 가지고도 꺾이지 않고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너희들끼리 어떤 방식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18절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18절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는 땅과 하늘이 지금 통한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원래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땅에는 사망만 있을 뿐이고 하늘은 사망에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함께 통할 수 없음 단절된 그런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죠. 구원될 수가 없고 그냥 영원히 사망에 처해져야 될 그게 우리 땅에 있는 인간의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마만 있는 땅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 길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땅과 하늘 단절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심으로써 비로소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그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용서 안에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믿는 그 신자야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생명과 연결된 관계 있다 그 말이죠. 그게 교회라 그것입니다. 그게 교회다. 이처럼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관계에 있는 그런 신자가 죄를 범한 형제를 본다면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가 필요한 이방인과 세례처럼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18절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만 땅과 하늘이 연결된 그 관계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 뒤에 19절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 합당히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얘기가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은 죄 문제로 인한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입니다. 죄 문제로 인한 문제, 죄로 인한 문제. 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 얘기죠. 죄 문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착한 사람이니까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 용서가 필요한데 우리는요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우린 다만 용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 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는 하늘과 연결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 신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왜 두 사람이 합심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두 사람이? 이 말 때문에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 함께 합심해 기도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대도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기도는 그렇게 숫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한 사람 숫자가 어떤 기도 응답에 영향을 준다면은 두 사람보다는 찌찌하게 이건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 이렇게 많이 더 스킬 크잖아요. 왜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인간 관계 가장 적은 수입니다. 그 두 사람이란 말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요. 사람은요 두 사람 이상을 모이면 뭐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죄가 티 나옵니다. 희한하죠. 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요. 누군가가 내 곁에 다가오면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경쟁심이나 시기나 미움,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혼자만 있으면 안 나와요.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있으면 내게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 버립니다. 근데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됨으로써 내 속에 품고 있던 그런 악한 것들 고개를 들고 튀어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데에는 많은 숫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딱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게 남편도 되고 마누라 돼요. 한 사람에 있어도 튀어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가 나오던 거죠. 나보다 뭔가 못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 또 무시하는 게 튀어나오죠. 분노 나오고요. 잘난 척 하려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하심,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그냥 내 머리에 담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부모님을 용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용서는 큰 은혜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을 열어보니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죄를 보게 해주는, 내가 어떤 존재를 보게 해주는 유익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가시 역할을 해도 그런 유익으로 다가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 말입니다. 그냥 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죄가 튀어나오고 그 죄를 보게 됨으로써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그것입니다. 그게 교회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도 그래요. 그냥 단지 두세만 모여도 교회라 해줄게,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도 두세 사람 모였을 때 드러나오는 것이 인간의 죄고 서로에게서 죄를 범으로써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용서를 구하는, 나의 불쌍히 여겨주는 그 자비를 구하는, 그걸 정말 기도하는 그것이 내 이름으로 오는 진정한 나의 교회다. 그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모임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주의 몸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요 그냥 겉에 드러난 행위로 볼 것이 아니고 그 깊은 뿌리를 봐야 합니다. 그 뿌리를, 뇌 속에 박혀있는 그 뿌리를. 그러면은 실제로 파렴치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악한 죄인이 아니고 교양이 있다고 자부하고 배웠다고 자부하는 그런 우리가 죄란 악한 세력 끌려가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죄 문제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 역시 내 중심으로 살고 때로는 나를 합리화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죄 짓는 걸 당연히 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 짓는 건 당연하니까 죄를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다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하라,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항상 드러나고 있는 그 죄를 서로에게서 확인하면서 그런 죄인은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자, 그 말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살리는 거, 그걸 구하는 그런 신자로 죽게 나오고 모이자, 그런 얘기죠. 지금이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뭐 하겠지만은 예배 끝나고 또 내려가서 밥 먹고 모이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 보일지는 상상을 못합니다. 예상을 못해요. 근데 어떤 모습을 더 보인다고 해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제 모습에 실망한다면 그건 나는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에 실망하지 마세요. 아, 나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 하등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떤 모습 보인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실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똑같은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상대방의 책임 묻는 그런 것보다도 서로를 이방인처럼, 세계인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됨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모이면서 합심해 기도할 것도 그것입니다.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대로 서로 바라보는 그런 신자됨을 위해서 우린 기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주의 이름 아래 모이는 교회 됨이라는 걸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생생히 새기시고 우리가 항상 만나면서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확정할 때마다 예수님의 용서와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걸 깨달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에게서 그런 죄의 모습 보면서 그것이 곧 나의 실체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깨달음 속에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항상 주님의 용서 아래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 용서로 인해서 참된 교회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